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될수 있도록, 삶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그 부족들을 다 내어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러한 생활 풍습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해가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대로 그들과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혈통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가정 안에까지라도 이제 뭐가 뒤죽박죽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이 내어쫓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그 진노의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그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그 일들, 그것이 지금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첫 사사가 지금 온니엘이었는데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으로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기라세베를 탈취한 그 공으로 인해서 갈렙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갈렙이 땅도 주고 샘물도 주고 해서 이제 남방에 가서 살게 한,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한 4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와 그 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런 장로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온니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 8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식민지 되게끔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람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그 땅이 이제 평화롭게, 그러니까 온니엘이 40년 동안 그 사사로서 그 땅을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이제 온니엘이 죽고 나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셨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됐다, 뭐 정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오고 세상이 어떻고 그런 걸로 변명되지 않는,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없으면 이 백성들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세상에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냥 육의 소욕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에집트에서 그들이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또 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다고 해도 그들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갖고 태어난 그 육은 결국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죄를 질 수만 있는 그런 그 상황만 되면 죄 짓는 거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들이 그냥 글로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데, 그렇게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도 우상숭배를 하고, 거기에서도 간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갖고 태어난 그 육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정말 조그마한 누룩 하나가 빵 하나를 다그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그 죄의 조그마한 씨라도 그들이 접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그들이 범죄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숭배를 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따르게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경계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좋아 보였고, 그것이 편해 보였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러한 식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쫓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다윗이 가나안 족속 다그 정말 왕국으로 승리할 때까지 결국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왕들로 인해서 그 이방 국가들로 인해서 계속적인 침략을 당하고 계속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 틈이 아 이까짓 거 그때는 자기들이 정복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을 종살이 시키고 자기들이 강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때 남겨둔 조그마한 불씨가 결국은 뭐큰 화재를 일으켜서 자기들이 타죽게 생긴 그러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볼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없애라는 거를 우리가 소홀히 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또 소홀히 해서 안 하는 것. 그런 그 소홀히 한 조그만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결과를 갖고 오게 하고 그것이 부풀어지면 그것이 날이 가면 더욱더 악이, 죄가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지요. 그것이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전염성 있고 악도 불어가요. 그래서 세대가 지날수록 더욱더 악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냐?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그들을 강성케 하셔서 오히려 고통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하고 범죄를 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사 형통해서 잘 되리라 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징계가 있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어서 글로 계속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돌이키게 하심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그들을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오늘 나오는 그 에훗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미 그 모압 왕 에글론이 하나님이 강성케 하셔서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성을 칩니다. 그래서 거길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이나 18해나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뭔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자기의 정욕과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는 오히려 세상 것을 따라갔지만 세상에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살 길이 없고 세상에서 너무나 힘이 들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정말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돌아오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근데 그 세움을 받은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왼손잡이라고 굳이 써놓은 것은 오른손을 쓸수 없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통 오른손 쓰고 뭐 서양이나 저기 왼손 쓰는 사람도 요새 많지요. 어느 손이 더 이렇게 쓰기에 편하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왼손잡이라는 그러한 지금 여기서 굳이 밝힌 거는 오른손이 제 역할을 못하는 오른손을 쓸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손잡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도 왼손잡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일들을 제 역할을 잘할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압 왕한테 가가지고 에글론에게 가가지고 항상 공물을 바치는데 이제 식민지니까 그 세금처럼 갖다 공물을 바치는데 이 에훗이 그 공물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입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공물을 바치러 갈 때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한 큐빗 그한 큐빗은 이 팔뚝꿈치부터 이 장지까지의 길이니까는 한 40cm, 45cm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좌우에 날쌘 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옷 속에 감춥니다. 그리고서 이제 공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다가 그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왕한테 가가지고요.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혼자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왕이여 내가 은밀히 왕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왕이 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자기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물리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지금 자기가 18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왕이 생각할 때 아무리 조공을 바친다 그래도 믿을 만한 자기 편 사람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자기들을 원망하고 원수 삼을 그러한 식민지 나라에 그러한 조공을 바치러 온 사람인데 그를 1대1로 만날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만큼 이 에훗을 왕이 업수히 여겼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할수 없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고 강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왼손잡이고 저가 나한테 어떻게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그 만심한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국의 사람을 1대1로 그냥 만나지요. 그 에훗이 조용히 그 다락방, 서늘한 다락방에 가서 그 왕하고 1대1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셔서 내가 왕에게 말할 말할 것이 있습니다. 아뢸 것이 있습니다라고 에훗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훗은 이때 이미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가 그 칼을 준비하고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훗을 하나님이 세웠다만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에훗에게 어떻게 명령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그러한 기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에훗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러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에훗이 왼손잡인데 오른 허벅지에 있는 그 칼을 빼가지고 배를 찌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에훗이 그 왕 아글론을 죽이는 그 장면을 보면 그냥 살인이고요. 잔인한 거고 그 칼이 너무나 날카롭고 그 칼이 40cm, 45cm 되는 그런 긴 칼이니까 그냥 배를 찔러가지고 등까지 가고 칼자루까지 그냥 몸에 다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고 칼을 뽑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 굉장히 살이 찐 사람, 비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지 않으니까 이 칼이 나오지 않으면서 살이 그냥 그 지방질이라고 그럴까? 그 살이 많았으니까 그것이 칼을 그냥 이렇게 꽉 물려서 칼이 빼지지도 않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에훗은 그 왕을 죽인 다음에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방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잠궈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요. 이제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다락방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 그 왕이 거기에서 용변을 보나 보다. 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거는 용변을 본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또 어떻게 해석하면은 잔다고도 하지만 하여튼 지금 볼일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은 안 되겠구나를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왕이 쭉 오랫동안 나오질 않으니까 그들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니까 왕은 벌써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어 있었다라는 이제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훗은 도망을 가고 그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미 도망을 가가지고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채석장 우상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 돌 뜨는 그것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갔다. 스이라라는 거는 나무들이 많은 숲이에요. 그 숲으로 도망가서 그가 거기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들 모압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우리가 승리할 거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그 사람들을 몰고 이제 모압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이제 그 다니는 그 요단강 나루터를 그들이 점령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서쪽에 있는 모압 사람들이 동쪽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고 동쪽에 있는 모압 군인들이 이들을 구하러 오지 못하게 나루터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쪽에 있는 모압 사람들을 다 만 명 정도를 죽이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장수요 용사더라. 다 강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의 지금 전쟁 모양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도 왼손잡이 장애인이 지금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가서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그 승리의 힘 하나님께서 그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러한 확신의 힘으로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선두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저 모압 사람들을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우리를 18년 동안이나 지금 점령해서 우리를 종살이 시켰던 저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정말 보통 장수가 아니고요. 원래 강하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한 사람도 도망가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널 수가 없이 나루터를 지켰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 나는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사실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것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진다. 우리의 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의 적이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어도 우리는 그 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없는 자를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 없는 것과 같은 자, 비천한 자를 선택하셔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들을 보더라도요, 물론 갈렙과 그 여호수아도 또 온니엘도 참 용감한 사람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그건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그 보여지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삶, 그들의 문명, 그들의 크기,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시면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치러 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단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보다 무슨 지략이 있었다, 무슨 힘이 셌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말씀대로만 싸우면 그는 승리했어요.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올무가 되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기브온 거민을 갖다가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막 힘들고 고생하고 그러고 온 것처럼 불쌍히 여기게끔 그래서 속아서 그들과 그 뭐라 그럴까 계약을 맺은 거 그것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쫓아내고 멸절하라는 그것을 못한 하나의 오점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요. 훌륭한 그 지도자였습니다. 갈렙도 그랬고요. 그래도 갈렙이 그 유다 족속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과 함께 함으로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이겼지만 그러나 그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둡니다. 요셉 족속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지만 그들이 또 남깁니다. 모든 족속들이 이래저래 가나안 족속들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들을 없애지 않을게. 그들을 그대로 둘게.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너희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우상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다. 그들이 강성해서 결국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 사사가 있는 그 동안은 잠깐 평온한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그러나 그가 죽으면 그들이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는, 더욱더 타락하는, 더욱더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인간은 할 수 없는 화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겉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리더로 해서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장사시켜 주시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실 수밖에 없는, 새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새로운 구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잠깐 잠깐 아무리 구원을 해도 그것이 왜 잠깐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잠깐이 아닌데 사람이 잊어버리고 그 리더가 죽으면은 자꾸 하나님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것의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가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고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 안 들고 세상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가 없다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얼마나 세상적인 게 많이 물들어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어떠한 음부 세력도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속적인 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악행하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습관들, 그러한 생활의 모든 것들을 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가차가 없으십니다. 지금 모아방 에글론이 살인을 당했다. 죽인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을 살인하라고 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멘.
잔인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따르게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더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더 진행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악하고 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가 잔인하게 보였지만은, 그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힘들듯이, 그리고 그 가나안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땅이 아니라, 원래 거기 하나님 땅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아멘.
그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외지에서부터 와서 침략한다. 그들의 땅을 뺏는다라는 입장에서 오면은 그것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내준다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같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그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 세계 전 인류에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한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전 인류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특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그것에 대해서 자긍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하고 있는 거는 좋은데요. 그러나 그것이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잘못해도 뭐해도 그냥 내버려 두실 거야.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포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고 그 옆에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게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은 증거입니다. 에훗이 칼을 만들어서 가서 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일어났다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한 건지 어떻게 하려고 한 건지 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에훗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뭔가 우리의 나라 민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적국의 왕을 죽이리라 하는 정의감으로 간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해서. 운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8년 동안 그 압제를 당하는 거를 겪으면서도 메소포타미아까라 그거를 겪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때 가고 싸우라 할때 싸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때와 방법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내가 너에게 그들을 붙였다라고 했을 때 가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너에게 붙였다. 그러면은 그가 나와서 싸웠고, 그러면은 승리했던 거예요. 나는 이만한 힘이 있고 이만큼의 군사력이 있고 나는 이렇게 용맹하니까 내가 가서 싸우면 될 거야. 그런 자긍함이 아니었다라는 얘기. 운니엘이 자기가 그전에 기랴세벨도 내가 탈환했는데 그래서 그 갈렙의 딸을 얻었잖아요. 남들이 다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던 그 기랴세벨을 내가 차지했는데 승리로 이끌었는데 우리나라가 8년 동안이나 메소포타미아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다니 이럴 수가 없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야지, 구원해야지. 그러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과 싸우는 그것이 그때에 가능하듯이 지금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18해라는 긴 시간 나라가 계속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가서 죽여야지, 그 사람과 싸워야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지. 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래도 그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더니,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를 선택했더니, 그가 말이 그렇지, 칼을 감추고 왕 앞에 혼자 가는데, 자기 왼손잡인데, 얼마나 그게 긴장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그가 담대함을 갖고 갑니다. 뭐 하러 가요? 왕,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나 왕에게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왕보다도 여호와의 명령을 그가 우선한 겁니다. 지금 이방에 모압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가 통하겠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자기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속국이 되어 있는 그 나라의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명령해서 왔다는 것이 그 모압 왕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졌겠어요? 그래도 에훗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에훗은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왕보다 여호와를 높이 두었고 왕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악한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 주위에 듣고 보고 하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 슬픈 일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딱한 일들,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매일 그러한 얘기들이 수없이 우리가 듣고 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기를 지키는 거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에 우리를 왜 살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소리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사도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아무 말도 안 했다면 그들이 왜 순교를 당했겠고, 왜 핍박을 받았겠어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지만 고난을 받는 그러한 예언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입을 다물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회색 분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도 아니요 세상을 따르는 자도 아닌 것처럼 그런 우리라면은 우리는 그냥 속국에 식민지 되어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이 뭔지,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이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세요. 그것대로 살고, 그것대로 말하고, 그것대로 지키고, 그것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당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 모든 악한 말로 너희들을 욕할지라도,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일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산상수훈의 첫 명령입니다.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당하기 위해서 회색 분자로 살면은 그거를 해야 된다는 의식조차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라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속국이 되어서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신세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오히려 거기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의 그 풍습과 그들의 생활 습관,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오히려 그들이 강성해지고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그들에게 조공바쳐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약한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믿는 믿음이 내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셔서 나는 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내가 왼손인데도 사실 왼손잡이면 왼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놔야지 그게 빼기가 쉽지요. 왼손잡인데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감춰가지고 숨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찔러 도망가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적국을 우리 손에 붙이신다. 넘기신다. 그리고 나서 그가 승리하고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했더라. 그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지략이 있는 사람이었고 몸은 장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서 세움받아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80년 동안이나 잘 이끈 그러한 훌륭한 사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31절에 잠깐 삼갈이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는 에훗이 죽은 다음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 모는 막대기 같고 그 막대기는 소를 모는 거지만 끝에 그 뭐랄까 철물질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요.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날카롭게 달려 있고 또 이렇게 넓적하게 달려 있어서 그 밭을 가는데도 쓰고 무기로도 쓰던 그러한 겁니다. 그냥 나무만이 아니라. 그것 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였다. 어떻게 보면 1대 600의 그 싸움이에요. 근데 소모는 것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소모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에훗이 죽은 다음에, 에훗이 80년 동안 그렇게 평온하게 잘 다스렸는데, 에훗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하고, 그들이 또 범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뭐랄까, 수하가 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삼갈이 그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나 삼갈은 그가 살아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 동안 통치했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삼갈이 600명을 죽이기 전에 얼마만큼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식민지로서 고통당하고 있었던지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냥 요한 절, 31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에훗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이 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삼갈이 그 600명을 죽였지만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잘한 사람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삼갈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600명을 죽인 그 어떤 한 번의 전쟁, 한 번의 그런 싸움에 그가 승리자로서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이 이겼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졌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들면 이겼고, 손이 내려지면 그냥 졌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이스라엘 한 민족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들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준비했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가고 자기도 못 지키고 오히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국이 되는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의 세상은 종교의 자유, 교회가 맘대로 세워지는 것 같고 맘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영적으로 보면은 더욱더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더욱더 자기를 지키기가 어렵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때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수 있겠는가? 그래요. 세상에서 믿음 찾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를지언정 내가 너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였느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이는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에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이기신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악을 악으로 선포하고 그 악과 타협하지 않고 성령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사사들의 삶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의 리더였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개인주의, 나와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곳은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고 음부 세력이 들어올 수 없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지켜지는 오직 한 곳이에요. 오직 하나예요. 내가 그 속에 있느냐, 내가 그 속에서 떠나 세상에 속하여지느냐, 그거 한 가지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는데, 몸 안에 넣어주셨는데, 어디서부터 넣어주셨어요? 세상에서 성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의 몸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붙어만 있어라,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된다는데, 그러면 열매 맺는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나 어떡할까? 나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 같고, 내 믿음도 안 지켜지고, 내 삶도 안 지켜진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킬 수 없었던 모습. 그래서 당하는 고통들. 그래도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지시게 한그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평강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보장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아무리 뭔가 많은 것을 할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바라볼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하고, 그분의 승리의 깃발 밑에서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 하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그 의를, 그 순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